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9일 목요일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혜입니다. 자,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도쿄엔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서 출전 선수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유럽도 최근에 폭염과 폭우가 지역별로 다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덮쳤고 중국은요? 폭우로 난리라고 하죠. 전 세계가 이렇게 폭염이나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닥친 폭염에 강의 수온도 높아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강의 물결을 힘차게 거슬러 헤엄친다는 연어떼가요. 고온과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데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38도의 높은 기온에서 마라톤을 하는 격으로 고통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2015년에도 여름 기온이 상승해서 콜롬비아 강에서 무려 연어 25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전례가 있었다네요. 연어 치어들이 죽게 되면 전체 개체수에 영향을 주고 이 낚시 기간도 짧아지면서 캘리포니아에만 약 14억 달러 원화 1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데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자, 정말 기상이변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간의 삶에 피해를 준다는 걸 또 느낍니다. 기상이변의 영향권 아래 남한과 북한 주민들 역시 오늘도 폭염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도 우리의 작지만 습관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죠.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코너에서는 북한 출신 이정철 기자가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더 잘 맞는 뉴스 해설 준비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8,6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다다를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8일 정례 요약보고에서 향후의 유행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국은 다만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확산세를 어느 정도 억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팀장은 당국의 1차 목표에 대해서는 4차 대유행 이전 시기에 확진자 규모가 1차 목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의 아내가 코로나 확진 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현지 시간 28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북한 영사의 아내 A씨가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으며 즉시 화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영사와 아내 A씨는 201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 직원들과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남북이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다음 날인 28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남북이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기 전까지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진행해왔으며 전날 연락선을 복원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측은 현재 통일부내 서울 사무소에서 통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현재 어디서 통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이 현재 시간 27일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한인을 비롯한 애틀랜타 아시아 이민자와 인권단체들은 총격범 로버트 에런롱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에 체로키 카운티 검찰 세년 윌리스 지검장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본래 롱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증오 범죄 혐의도 적용하려 생각했다며 하지만 유족들이 빠른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미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공동체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국가정보국을 찾아 진행한 직원 대상 연설에서 허위 정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활동을 통해 각종 미국 선거에 개입해왔고 미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정유업체 JBS SA에 대한 랜섬웨이 공격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나서며 태도를 바꾼 것은 심각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교수는 현재 시간 28일 미 정치 전문 매체 더일 기구에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가까운 미래에 원조와 백신뿐 아니라 남북 경협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뜻할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대화에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는 제재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경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체크 시간이죠.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끊어졌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지난 27일에 복원이 됐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13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 통신선 복원에 합의한 이유가 뭔지 보기 전에 그동안의 상황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2020년 6월에 김여정 네.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그해 6월 9일 남북 정상 간 연락 통로 등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을 북한에서 했고요.
예.
그리고 6월 16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북한이 폭파를 했고 이후 대남 군사 행동까지 예고를 하면서 남북 관계를 파탄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년 1개월여 만인 지난 27일에 남과 북은 오전 10시를 기해서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존의 통신선 모두를 복원한 건 아니고요.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는 통신선을 우선 복원을 했고 이날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각 북한과 통신을 해서 통화를 한 사실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 그 폭파 소식 전해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네. 자, 1년 좀 넘게 만에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의아한 게 북한이 최근까지도요. 이 남북관계의 복원 의지가 거의 없는 듯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정말 충격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거친고 이런 정말 네. 상식 을 벗어나는 행동을 보면서 남북관계를 과연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나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9월에 서해 해상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표류하고 있던 한국 공무원을 북한 측에서 사살을 하고 예. 방역 등을 이유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이었죠.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 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를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을 해서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 자가당착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더 이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네. 것 아닌가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이는 걸 보면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그랬었죠.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이 복원이 됐을까요?
일단 한국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예.
남북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을 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을 해왔고
네.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13개월 동안 이렇게 거칠게 남북관계를 좀 훼손을 했고
네.
또 한국이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했지만 모두 거부를 그렇죠. 했는데
예.
이 시점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뭔가 어떤 정치적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10개월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까지 다 교체를 하면서 남북 대화 준비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어찌 됐든 남문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네.
이런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도 했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식량난 언급했고요. 그리고 지난 27일 열린 제7회 전국 노병대회에서
네.
세계적인 복원 위기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가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자력으로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아서 한국이 내민 손을 일단 잡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떤 돌파구로 삼으려는 네.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급박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손을 잡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그동안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통신선 복구에 합의한 건 사실 고무적인 일이라 한국 정부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통신선 복원은 예. 이제 첫 걸음을 뗀 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청와대는 북한이 반응을 보여서 다음 수순까지 좀 고려를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27일에 동아일보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 책임 있는 실무급 단위에서부터 화상회담을 시작을 해서 남북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네.
대화가 진행된다면 지금 북한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예.
왁진이나 백신이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변수가 좀 있어요. 일단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죠.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좀 고민이고
네.
그동안 북한이 남북관계를 너무 거칠게 대한 것도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그렇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도 했고
예.
주요 기관의 사이버 테러를 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뭐 어떻게 들을까 이런 이야기가 한국 내에서도 좀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왁진을 만약에 북한에 지원하고 싶어도 한국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확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정부 그 단독의 입장으로만 하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은 그 후에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북한은 예. 지난 28일에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네.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 조치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하지만 28일까지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이런 매체에는 통신선 연락 복구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통신선 복구에 합의를 하고 관망을 하면서 남북관계 수위 조절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입장 궁금한 곳이 있죠.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은 혹시 나왔을까요?
일단 미국은 이미 지난 5월에 있었던
네.
한미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이 나오자 미 국무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서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북한 인민들을 위한 의도가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역주행 신화의 아이콘인 걸그룹이죠.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걸그룹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작년 8월에 발표한 노래고요. 운전만 해 들어보시죠. 네,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리정철 기자와 함께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동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뉴스를 들고 오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수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물 대상 보험죄의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키우던 개에게 벽돌을 집어던지는 남성. 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며칠 뒤 동물구조단체가 찾아갔지만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개 주인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이제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기가 넘긴 상태에서는 자기는 책임은 없다.
네, 동물에게도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제98조의 1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네, 아, 21세기 대한민국의 동물이 여태까지는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
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좀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이 반려동물이라는 게 근데 정확히 뭔지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인데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를 단순히 키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에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려동물에는 많은 가정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앵무새, 고슴도치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저도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가구도 점점 늘고 있는데 KB금융지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1,448만 명에 달합니다.
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신설 조항은 네.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무부는 사람 및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네.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반려동물을 강제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동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동물에 관련된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다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예.
지난 2017년 동물권 단체 케어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다면서 반려견 관련 손해배상 소송 도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도 2017년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에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자, 그간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동물학대를 좀 방관해왔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예.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약 2만 6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네.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이고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9명이 그쳤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동물학대 사건이 있어왔지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구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입법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실제로 법으로 적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나요?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네.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목은 재물손괴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강아지가 죽더라도 시장 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예컨대 동물이 얼마면은 그 가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죠.
네.
하지만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주의를 얻게 되면 반려동물 주인이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향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네.
앞서 현행법상 동물은 강제집행 대상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는 동물이 물건에 해당되면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201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집행관이 반려동물을 압류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고요.
아이고.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찾아와 그의 네. 강아지 두 마리에 빨간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이거 진짜 이런
물건에 그 붙이듯이 한 것이었죠.
네.
하지만 강아지들은 감정가대로 각각 약 130달러와 9달러의 가격이 책정돼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네요. 자, 그러면 타인이 아닌 주인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유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내다버릴 경우에는 처벌 수준은 형벌인 벌금형 약 2,600달러인데요.
네.
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담에는 거죠. 하지만 민법상 동물의 고유의 지위가 부여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보다 높은 구형과 형량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동물을 물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체로 보느냐 이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개정안이 아무쪼록 동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먼저 듣고 올게요.
우리나라 고령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평균 73세까지는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인구는 1,427만 명. 통계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67%인 962만 명이 더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길 원하는 나이는 평균 73세까지였습니다. 이유별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란 사람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는데요.
네.
이들 가운데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68.1%, 1,005만 9천 명입니다.
네.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이미 70세를 넘긴 70세에서 74세 고령층은 79세까지 근로를 희망했고요. 75세에서 79세의 고령층은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많이들 건강하시고 요즘은 뭐 나이에 한 18살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직장 다니면 나이가 들면 보통 퇴직을 하잖아요. 우선 이 고령층이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배경부터 좀 볼까요?
네,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은 12.2%였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떠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외 사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14.1% 등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한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그러니까 근속기간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통계도 좀 나왔다고요?
네. 일단 한 직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로 작년보다 4.9개월 짧아졌는데요.
네.
성별로 보면은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18년 9.1개월, 이게 여성의 11년 6.1개월보다 7년 3개월 더 길었습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는 5년 미만 근속 비중이 22.6%인 반면에 남성은 30년 이상 근속자가 전체의 23.6%를 차지했습니다. 종합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네. 자, 뭐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 또 사직도 하게 되고요. 직장을 그렇게 떠난 후에 고령층은 뭐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집에서 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다시 일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근로 희망 이유에는 예. 그 생활비 보탬이 5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전체 고령층 가운데 48.4%, 714만 4천 명 정도가 월평균 약 $550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더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네.
고령층이 장래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도 나왔습니다. 보면은 약 $1,400에서 $1,700 미만이 22.%였고요. 약 $860에서 $1,300 미만이 18.4%, 또 $1,700에서 $2,170 미만이 17.8% 순으로 높았고요.
예.
보면은 평균 약 $1,700를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또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 수준, 계속 근로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인 일자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그만큼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는
네.
1,476만 6천 명 정도인데요. 1년 전보다 49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 4,504만 9천 명 가운데
네.
고령층 비중은 32.8%로 집계됐고요. 고령층 인구 비중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또 고령층 중에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나왔는데요.
예.
고령층 고용률은 56%로 작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고요. 연령별로는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7.1%, 또 65세에서 79세 고용률이 42.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고령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요.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38.1%로 비중이 가장 컸고요.
네.
이외에 더 소매, 숙박음식업이 17.6%, 농림어업이 13.6% 등 순이었습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5.6%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사실 뭐 요즘 55세에서 79세 분들 뵈면은 전혀 그 나이들 안 보이세요. 그만큼 젊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제공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이유죠.
네,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는 고령층에게 각종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있고요.
예.
또 서울시 관악구, 마포구, 성북구 등 각 구청별로 노인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65세 이상 근로 가능 노인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 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기타복지기관이 수행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시설 공단 일자리, 자연체험 학습장, 또 떡방앗간 운영, 실버 택배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동물들도 모두가 더 활기차고 편안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게 하는 뉴스였네요. 자, 뉴스 읽어주는 리동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1세대 인기 걸그룹이죠. SES가 2001년 여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용기 듣고 오겠습니다. 말로 전해줘요. 지금까지 숨겨온 그 마음을 방황하지 말고 들려줘요. 그대의 목소리 사람은 모두가 다 낮은 곳에 머물러 상처받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중국 당국이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중국 당정 최고기관인 중공중앙위원회와 국무원 판공청이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 외부 학습 부담 감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중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꼽히자 네. 중국 공산당이 학원은 돈을 벌어선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베이징, 상하이, 웨이아이 등 9개 도시에서 과외 금지가 12개월간 시행된 뒤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앞서서 의견을 발표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의견이라는 것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정책에 따르면요. 앞으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허가가 중단이 됩니다.
오, 네.
기존 학원들도 심사를 거쳐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비영리 기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취재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교육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실제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 사교육 시장을 정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체육, 예술 같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방학이나 휴일에는 학원 수업을 또 할 수 없고요.
네. 자, 중국도 영어 같은 경우엔 해외 교육 과정이나 학습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원서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내 영어 사교육의 경우 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정책에는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과정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교재를 수출하거나 중국 사교육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이나 해외 투자자들은 이번 중국 정책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번 정책으로 한국 같은 해외 교육 기업들도 손해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어떤 규제 조치가 실시가 되나요?
네, 국어, 영어, 수학 관련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교육 기업의 경우에는요.
예.
증시 상장이나 은행 차입을 할 수 없고요. 또 사교육 기관, 사교육 학습 자료의 광고도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사교육 기업의 영리 활동을 막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 조치를 두고 사교육 업체에 대한 숙청, 사교육 시장의 국유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아이 숙제 때문에 부모까지 힘들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학교 숙제도 세세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숙제까지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건 좀 어떻게 규제를 할지 너무 궁금한데 어떤 얘기를 하나요?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중국의 예. 소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숙제가 아예 금지되고요. 소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평균 완성시간이 60분 이하, 중학교 학생에게는 90분 이하인 숙제만 네. 낼 수 있습니다. 또 숙제는 원칙적으로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해야 하고 부모가 학생 숙제를 거들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듣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네. 학생 시력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오. 세세한 규정을 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 강의는 30분을 넘지 못하고 강의와 강의 사이에는 꼭 10분의 휴식 시간을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왠지 좋아할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은 좀 피곤해질 것 같은데 자, 중국 당국이 이렇게 규제를 정말 세세하게 내놓는 이유는 뭔가요?
사실 중국에서는 너도 나도 사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 관련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는 이런 뭐 교육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부모들의 경쟁 심리 때문에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르면서 네. 이게 또 생활비 부담으로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었죠. 또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중국 청년들이 자녀를 낳기 거부하는 현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네. 중국 청년들이 결혼이나 뭐 육아를 거부하는 이유로 비싼 집값, 자녀 양육비가 꼽히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운다는 것으로 중국 당국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사교육비가 대략 어느 정도나 드나요?
중국 매체 스타이 차이징은 예. 자녀 한 명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하는 동안 평균 52만 위안, 한국 돈으로는 약 9,100만 원의 사교육비가 소요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뭐 만 달러가 넘는 네. 수준인데 이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러네요.
네, 때문에 사교육 열풍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평등 교육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화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세자녀 허용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중국의 교육열이 상당하다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도대체 이 사교육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네. 사교육 기관 수만 따지면요. 약 20만 곳으로 되고요. 시장 규모는 1조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통계를 보면요. 6세에서 18세 학생 가운데 75% 이상이 방과 후 과외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중국의 과도한 이런 사교육 열풍으로 지와마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지와마마에 예.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마마는 엄마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앞에 지화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지화는 병아리를 뜻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마는 엄마를 뜻하는 합성어인데요.
네.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네, 이처럼 사교육 과열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중국 학교에서 사나우 학생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덕체를 갖춘 모범 학생을 뜻합니다.
네.
이런 학생으로 선발되거나 뭐 소년 선봉대 간부가 되는 이런 엘리트 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건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중대사가 되다 보니까 과도한 뭐 성적, 입시 지상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도 교육열 하면은 또 맞먹죠. 근데 80년대에 한국도 과외 금지 조치가 실시된 적이 있었어요. 결국 불법 과외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과외 금지를 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강력한 사교육 규제는 효과를 발휘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 중국의 사교육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휴가철이죠.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디로도 편안하게 휴가를 떠나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모두를 위한 최고의 휴가이긴 하죠. 그래도 이런 표현은 알려드릴게요. 这个假期你打算去哪玩? 자, 이번 휴가 동안 넌 어디로 가서 놀 거야? 라는 의미인데요. 假期 하면 휴가고요. 打算 하면 뭐뭐 하려고 하다, 계획이다 라는 뜻이고요. 취 하면 많이 들으셨죠? 가다 라는 뜻입니다. 왈 하면 놀다, 여가를 즐기다 이런 뜻의 단어고요.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저거 지아치 니 다선치 날 왈 라고 하면 이번 휴가 동안 어디로 가서 놀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죠. 산으로 바다로 마음껏 휴가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런 표현 미리 배워놓도록 해요.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30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밤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6도, 해산 21도, 강계 함흥 23도, 개성 사리원 원산 청진 24도, 평양 신의주 해주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7도, 청진 30도, 해주 31도, 신의주 32도, 평양 개성 사리원 원산 해산 33도, 강계 함흥 3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상승한 72.3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01% 하락한 1799.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8월물 가격은 온스당 24.86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9.09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극심한 미얀마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또 일부 지역에선 홍수까지 발생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요. 지난 주말부터 미얀마 남부 카인, 몬주, 탄인따리 지역 등에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서 집들이 물에 잠기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그냥 침상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네요. 자, 지금 미얀마 홍수가요, 수년 동안 발생한 홍수 중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근 미얀마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4,600명 정도 되는데 이마저 굉장히 축소된 통계라서 실제로는 확진자도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한 396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다고 해요. 군부 쿠데타만으로도 엄청 힘든 상황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미얀마 거주 한국 교민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많다고 해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미얀마의 여러 상황들 좋아지길 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교민들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잘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자, 오늘의 노래 선물입니다. 한국의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획사 대표이기도 한 유희열 씨의 노래인데요. 최근에 유희열 씨의 기획사로 한국의 국민 MC 유재석 씨가 이전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두 분이 그렇게 친하답니다. 자, 어쨌든 2008년에 유희열 씨가 발표한 노래 여름날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